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복귀하실 때까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내용을 찬찬히 살피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일곱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데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7 완전을 의미하는 7이라는 숫자를 기본으로 하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 교회, 일곱 촛대, 일곱 별,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등 7이라는 말이 모두 5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2장,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샘플이자 모델과도 같은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바로 또 교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 교회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신약성경 중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세 권이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세 권은 서로 강조하는 바가 조금씩 다릅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는 64년에서 68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극에 달해 있을 때였습니다. 특히 64년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사도 베드로마저도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도망을 가다가 마주 오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주님은 나는 내가 버리고 가는 로마의 영혼들을 위해서 로마로 간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도 로마로 되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무자비한 박해 속에서도 영원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것보다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회적 신분을 박탈당해 지하 토굴 속에 살 수밖에 없었음에도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나 터키 소아시아로 성지순례를 가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지하 카타콤에 내려가 보면 가슴이 많이 아립니다.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영생에 초점을 두고 산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로마를 바꾸고 로마를 거듭나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와 그에 대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박해를 받았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사람들로부터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한낱 갈릴리 목수에 불과한 예수를 주님으로 또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모독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가 그 어떤 인간보다도 또 그 무엇보다도 비교될 수 없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될 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하게 한 모세와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초 최고의 제사장인 아론은 한계를 가진 인간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를 강조합니다. 네로 황제 때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인 도미치안 황제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도미치안은 부활한 네로라고 불릴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질서와 통일을 위해서 시저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함으로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재산을 몰수당했고 반역자로 역임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미래에 있을 승리를 바라보고 신앙의 절개를 지킬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요한 계시록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마지막 권을 우리는 요한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 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우리는 66번째 성경을 요한 계시록이라고 불러도 그것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자신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합니다. 즉 요한이 본 계시가 아니라 요한에게 보여준 계시입니다. 초점이 요한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 대통령의 특사가 대통령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을 만날 때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말이라고 해야지 특사의 말이라고 하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보았고 내가 경험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주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셨다가 더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체험을 왜 하게 해주셨는지 그 이유를 바르게 알게 될 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만약 체험 그 자체에 집착을 하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체험 중독자가 되거나 신비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라고 해도 그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설교자가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의 원 출발점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지금도 도시가 발달하는 데는 바다와 강이 참 중요합니다. 고대에는 더더욱 그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에도 각 나라의 국력이 가장 왕성했었던 때는 모두 한강을 차지했을 때였습니다. 지금은 대량 화물을 기차나 자동차, 항공을 통해서도 운반하지만 고대에는 배를 통해서 바다나 강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과 더불어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에베소는 에게해 연안에 위치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카이스트 강 어귀에 있었기 때문에 상업이 아주 발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세계의 큰 도로가 뻗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서 동방과 남방, 소아시아의 상품들이 들어와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최대의 도시였고 당시로는 없는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고대 세계 허영의 시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과 봉사를 인정받은 자치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주둔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에베소 출신의 관리가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순회 재판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지방 장관들이 중대한 재판을 할 때에는 에베소로 몰려들었는데 그 재판의 광경은 사람들에게 큰 볼거리였습니다. 에베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자랑은 고대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그 신전의 크기는 길이가 약 130m, 폭이 약 67m, 높이가 약 18m였고 127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모두 왕들이 헌납한 것이었습니다. 이 신전에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는데 유방이 무려 24개나 달려 있습니다. 신전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고 그들은 신전에서 일을 볼 뿐만 아니라 남성들과 성을 팔고 사는 일도 했습니다. 또 신전에는 잡리를 도맡아 하는 노예들도 셀 수 없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신전의 노예라고 불리는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에는 두 가지 특이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곳이 죄수들의 피난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나서 체포되기 전에 아데미 신전으로 피신하기만 하면 그 안에서는 면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담이 신전의 효력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신전에서 화살을 날려서 그 화살이 떨어지는 곳 안에 있게 되면 역시 죄가 면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신전 주인은 고대 범법자들의 안식처였습니다. 또 하나는 신전에 에베소 문자라는 부적을 파는 매장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레슬링 선수가 있었는데 그는 천하 무적이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목에 에베소 문자라고 하는 부적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적을 떼어냈더니 그는 평범한 사람처럼 되어서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로 인해서 에베소 문자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신통력이 있다고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 여행을 앞두고 있는 사람, 사업에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 불임 부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 등 마음에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에베소로 와서 에베소 문자를 샀습니다. 이런 도시인 에베소에서 바울은 3년 동안이나 사역했습니다. 그 어떤 도시보다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 가장 긴 사역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허영 덩어리인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긍휼과 안타까움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서울은 21세기 아시아의 에베소 같습니다. 서울은 상하이, 북경, 도쿄와 더불어 아시아 최고의 도시입니다. 서울에는 세계 곳곳의 지방이 있는 것들이 없는 것이 없는 도시입니다. 어떤 때는 이 서울이 거대한 허영의 시장처럼 느껴집니다. 지난 금요일 밤 늦게 퇴근을 해서 그 집에서 TV에서 하지 연장술, 일명 키를 크게 해주는 수술에 관한 내용을 그 뒷부분 10여 분 정도 보게 되었습니다. 정강이나 허벅지 뼈를 잘라서 그 중간에 철심을 박아두고 외부에 고정장치를 달고 일주일쯤 뒤부터 그 고정장치를 조금씩 늘려가면 뼈가 6개월 동안 자라서 키가 6cm 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친 수술비만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6개월 동안 뼈가 자라지 않거나 골수염, 즉 뼛속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평생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9월에 수술을 했다고 하는 39살 난 장 씨라는 남자분은 뼈가 자라지 않아서 목발을 짚고 병원으로 와서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앞으로도 뼈가 자랄 가능성이 없어서 대퇴부에 뼈를 일부분 떼어서 이식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 씨는 키가 6cm 더 커졌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커진 키가 앞으로 여성을 사귀고 결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키가 커진다면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의사는 작은 키로 인해서 주눅이 들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찾아와서는 장애인이 되어도 좋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지난 금요일에만 본 것이 아닙니다. 15년 전에도 거의 똑같은 내용을 보았습니다. 본래 이 수술은 러시아 의사가 왜소증을 가진 사람이나 기형 다리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 시행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는 키를 크게 해주는 수술로 더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한 여성이 수술을 받았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갑자기 정지하면 수술했던 그 다리 부분의 뼈가 부러지곤 했습니다. 기자가 그 여성에게 당신은 왜 그 수술을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은 좋은 대학, 좋은 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취직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입사시험에서 서류 전형은 늘 합격해도 늘 면접에서 키가 작아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뼈가 자라기는 했는데 발목 뒤 아킬레스건 쪽이 자라지 않아서 발꿈치가 땅에 닿지 않아서 늘 발꿈치를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기자가 그 여성에게 평생 발꿈치를 들고 걸어야 하는데 수술 받은 것이 후회스럽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도 키가 큰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키가 작아서 그것으로 콤플렉스에 쌓여 평생 지내는 것보다 비록 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고 늙어서 고생을 하더라도 키가 큰 것이 낫습니다. 당시에 그 방송을 보고 몹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그 됨됨이나 그가 가진 재능으로 평가하지 않고 키로 평가될 수 있는지 참 슬펐고 그런 가치관이 횡행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참 고통스럽게 여겨졌습니다. 1900여 년 전 허영의 시장과 같은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살펴봄을 통해서 허영의 상품들이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날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계시록 1장 20절에 의하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이고 일곱 금 촛대는 일곱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곱 별을 오른손에 잡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왼손은 힘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나의 의로운 양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이나 왼손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신다고 하는 의미는 나의 전 능력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우리는 오늘 예배 시간에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편은 어디입니까?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돌아앉으시면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어떤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그 존재와 그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리로서 그곳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합니다. 성자 하나님 역시 성부 하나님과 같은 창조주이시자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일곱 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고 하는 그 의미는 주님의 당신의 전 능력으로 교회들을 붙잡으시며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붙잡으심과 교회 사이를 다니심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니다. 그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교회를 그 오른손에 쥐시고 그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수고는 기진맥진하기까지 하는 노동이나 격렬하게 힘을 소모시키는 노동의 뜻이고 인내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일은 참 귀한 일이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다음번에도 또 최선을 다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좋지 못할 때는 다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참 씁니다. 에베소 교회에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이 뜻대로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교회의 사역이 용두사미가 아니라 용두용미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 그들의 거짓된 것은 모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영지주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을 막아내고 주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거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카이스터 강 어귀에 있어서 상업이 아주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서울은 아시아에서 상업이 아주 발달한 거대 도시 가운데 하나이고 한강을 안고 있습니다. 그 서울의 양화진에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든 양화진을 소개하는 역사 동영상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양화진은 한강을 중심 무대로 삼은 조선 왕조에서 국방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양화진의 깊은 강물에는 대규모의 선박들이 정박할 수 있어서 전국 각지의 생산물이 양화진을 통해 도성과 궁궐로 배분되었습니다. 한양을 조선 왕조의 수부 머리라고 하는데 사람의 모든 지체가 머리에 이르는 연결점이 목입니다. 그 목의 통로가 인후 목구멍입니다. 조선 왕조의 물화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이 삼남지방, 충청, 전라, 경상인데 그곳에서 생산된 각종 물자와 사람이 한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곳이 양화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화진은 조선 왕조의 인후와 같은 곳입니다. 과거에 이 양화진이 조선 왕조의 국방과 경제의 인후였다면 이제는 이 양화진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인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양화진에 매장된 선교사들은 조선에 와서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다하였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에베소이거나 에베소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더 큰 허영의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나 허영은 참 찬란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실체가 없기 때문에 허영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목이 마르고 허무합니다.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허영의 시장 같은 에베소에서 주님을 위해 기진맥진할 정도로 수고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들 차례입니다.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라고 여기는 이 서울에서 세속적 가치관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와 인내를 감당하십시다. 또한 우리 각자가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 학교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을 위해서 수고와 인내를 다하십시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가득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1900여 년 전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로 신앙의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그곳에 있었던 교회들이 어떠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인 우리들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대 허영의 시장과 같은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와 인내로 믿음을 지켰던 그 몸부림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허영의 가치관이 가득한 이 땅에서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더 큰 허영, 더 화려한 허영으로 질주하는 길에서 브레이크를 밟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가꾸어가는 국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얼굴이나 키, 몸무게로 사람의 속까지 판단하고 평가하는 가치관도 마침표를 찍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서 각종 중독에 빠지거나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려는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오른손으로 쥐고 계시며 우리 사이를 거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살아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아시는 바가 되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